열왕기상 하 16번 메시지. 아달랴와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림. 열왕기 하 11장과 12장은 아달랴와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린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림. 아달랴가 왕의 모든 씨를 진멸함. 아하시아의 모친이며 요람의 아내이자 아합의 집 사람인 아달랴는 왕의 모든 씨를 진멸했습니다. 요람 왕의 딸이 요아스를 여호와의 전에 숨김.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감추되 그의 조모 아달랴가 그 나라를 다스리던 6년 동안 여호와 전에 숨겼습니다. 대제사장이 요아스에게 기름 붓기를 꾀함. 제7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지혜롭게 행하여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으니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그를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달랴가 요아스의 주기에 반발하여 죽임을 당함. 아달랴가 요아스의 주기에 반발하여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대로 하나님의 진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림. 11장 17절부터 12장 21절까지에는 요아스가 유다를 다스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훼파하고 바알의 단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나이 7세에 위에 오름. 요아스가 나이 7세에 위에 오름에 백성이 즐거워했습니다. 요아스는 아직 소년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다스림. 요아스는 예후 제7년부터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함. 백성들이 드리는 은으로 제사장들과 왕의 신하들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되 성실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옴.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와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그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습니다.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됨. 비록 요아스는 좋은 왕이었지만 그의 신복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읽으면서 예표로 묘사된 것을 상고할 때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분열입니다. 분열은 사람들의 야심, 즉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갈망, 머리가 되려 하고 지배자가 되려 하고 사람들의 왕이 되려는 갈망에서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가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지극히 사랑했으며 그들의 고향과 집과 친척을 버리고 그분을 3년 반 동안 따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누가 가장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노정에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다시 한번 말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누가 가장 크냐를 놓고 논쟁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녀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던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신성한 계시에 속한 깊이 있는 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분은 아버지께 결론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에서 그분은 거듭거듭 아버지께 모든 믿는 이들을 3일 하나님의 하나하나에서 지켜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3일 하나님의 생명과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와 영광에 근거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신실히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에 그들은 심지어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며 동심합의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오순절날에 부어지신 영의 형태로 임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분열이 들어왔습니다. 신약에 따라서 나는 교회 안에 침입한 첫 번째 분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바나바가 바울을 떠났을 때 첫 번째 분열이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에 의해 직접 구원받고 아나니아에게 침례받은 후에 바나바가 그를 몸의 교통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이들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람이었음을 인하여 그를 두려워하였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안으로 이끌어 담대히 사도들에게 그를 천거했습니다. 후에 친밀한 관계를 맺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있었고 결국 그분이 그들을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에 의해 보내심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함께 나갔을 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강한 전파자가 요구되었던 바보에서 바울은 앞장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바나바가 앞장섰지만 지금 앞장서서 말하는 바울만큼 적합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의 이름은 신성한 계시에서 바나바보다 항상 먼저 나옵니다. 한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동역을 잘했습니다.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나바는 먼저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좋지 않게 느꼈는데 이는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마가가 그들의 첫 번째 여행 중에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화로 인하여 바나바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이 두 사람이 다시는 함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단순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바나바의 마음 속에는 그리 단순하거나 순수하지 않은 어떤 것, 아마 야심적인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분열을 낳았습니다.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도들에게 하나의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바울은 그것에 관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믿는 이들의 행동의 첫 번째 미덕은 그 영의 하나를 지키는 것, 즉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로 교회에서의 거듭거듭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 70년 동안 우리 가운데에도 어떤 분열들이 있어 왔습니다. 나의 관찰에 따르면 모든 분열은 야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회복에 지난 70년 동안에 분열을 일으킨 어떤 사람도 결코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의 경고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들을 단지 흑백 문자대로 읽어서는 안 되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완전한 조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조망을 갖는다면 구약의 역사서들에 있는 예표들이 우리에게 분열은 혼돈과 살인과 찬탈을 가져옴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 전체가 분열과 혼돈과 영적인 살인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에도 장로 직분에 관계된 찬탈이 있습니다. 음부로부터 나온 그와 같은 악한 것이 여전히 주의 회복 안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열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분열이 언제나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분열로 인하여 손상되는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